시편 107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107편 말씀은 시편을 다섯 권으로 나누었을 때 제5권 마지막 권의 첫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마지막 제5권에는 다윗의 시로 표기된 시가 모두 15편이 있고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18편이 있어서 모두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편 정도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또 다양한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제5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들은 과거 성전 예배 때 자주 사용되었던 성전 예배용의 찬송가로 익히 잘 알려져 있어서 이 찬송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회중들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시편 말씀들은 대체로 다 꼭 같은 것은 아닌데 대체로 보아서 다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불려졌던 찬송들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 시편 속에 있다 그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전이 스룹바벨이 돌아온 다음에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제2성전 찬송시 그렇게도 불리는 것이 이 제5권에 기록된 여러 시편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07편은 그런 의미에서 이 5권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머리말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이 제5권 이 107편 이하 모든 찬송들의 정신과 신앙 고백과 감사를 다 대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문체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서론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32절 말씀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용이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또 33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되어 있어서 전체가 어찌 보면 감사, 기도, 찬송 이런 말씀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라고 노래하는 그 이유를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속량해 주셨다 또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량해 주셨다는 말은 해방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서남북에서부터 불러 모았다는 말은 다시 이들이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 보시면 이 말씀들이 다 한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해서 다른 나라에게 나락을 빼앗기고 또 포로되어 다 잡혀가고 그런 환란 많은 세월을 70년 동안 보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주셔서 그 속량받은 사람 자기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풀려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세의 식민 지배에서부터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풀려나게 하셔서 동서 사방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그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각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게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 만들게 해주신 이것 한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각 항목 항목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광야에서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랐다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처럼 포로지에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때 목이 마르고 배가 줄였다는 표현 줄이고 목이 마렸다는 것은 고난이 극도의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에서는 그들의 이런 시기에 근심 죽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야 도움받을 있을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 포로된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산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항상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여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자기들이 역사 경험을 통해서 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유배된 땅에도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들 그 모든 고통에서 기도할 때마다 건져주신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도 역시 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10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했습니다. 포로된 생활이 흑암에 앉아있는 것과 같았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길도 보이지 않고 고통은 더해지고 그런 상황이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리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까닭에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다 저주고 멸망이고 심판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다음 절 말씀이 말하기를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이 겸손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고난 중에서야 비로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위에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포로된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흑암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줄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에는 우리가 일상 중에 당하는 여러 질병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게 되어서 신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보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나 육신이 영육 간에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육신이 음식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영적 중병에 빠져있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병든 육신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능력이 있고 길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세움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는 바다의 풍랑 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했습니다. 바닷물이 심하게 파도가 요동치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 이리저리 구르고 그 환란 중에는 그 어려움 중에는 생각도 다 혼돈 속에 빠져서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풍랑이 우리 삶에 없어야 하는데 올 때가 있습니다. 비틀거려서 정신 차리기 어렵고 지각마저 혼돈에 빠져버려서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풍랑 중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기록돼서 39절에서 43절 말씀에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역사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속량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다의 파도 같은 큰 파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시험 중에서도 고요하고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웠던 빈핍한 그런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서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민족의 가장 극렬한 혼란과 고통 중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하시고 그 하나님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다시 깨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온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풍랑 중에서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